오늘 전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긴 장인데 줄여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읽고 그리고 12장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너희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맨이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루고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나의 종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모수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아래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리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 않아야 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을 깔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라 지나니라.
다같이 내가 흑암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서 내보내 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열 가지 재앙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사건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왕을 찾아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일을 요청합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 생각하고 바로 입장에 생각할 때는 한 노인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와서 나의 신, 이스라엘 신이 말하는데 우리 민족 백성들을 내보내라 거기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입장 생각할 때는 콧방이 낄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나 역시도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이 노동력을 빼가려고 하니까 콧방이 닦이겠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다른 신보다 강하면 왜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게 두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의 신관 또 이 고대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은 그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파라오 밑에 있는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네 신이 강하면은 그냥 돕겠느냐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는 바로 입장에 생각할 때는 곡방기를 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그 약한 신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 하니까 곡방기도 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폈듯이 4절, 7장 4절 말씀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첫 재앙이 시작하고 오늘 열 개의 재앙을 다 살필 텐데 이 열 개의 재앙 같은 것이 나오면서 혹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덮어두고 이거는 신화적 사건이다라고 해석해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덮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믿으면 이건 뭐 정신병자지 오히려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광신도적인 그런 취급받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만이고 이성과 과학을 절대시하는 또 다른 신앙을 거기에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또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기적과 신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갖 기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끝장에 주여하면서 기호식을 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기적이라고 해서 다 빼내버리면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죠? 천지를 지으신 것이 기적이고 모세와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모든 기적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고 부활 역시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성과 과학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만든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이것은 인간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이 기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이다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만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죠. 우리에게 준 양심과 과학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린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그런 계시 방법으로서 이런 기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라고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러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신들이 아니고 내가 참 신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적이라는 그런 표적이라는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바로와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 열 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12장 12절에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매우 인상 깊은 말을 거기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애굽과 바로를 누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인들로 하여금 모두 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다신교의 우상국가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온갖 우상들의 앞장서서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누구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역시도 누구야? 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이라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우상의 숭배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참신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열 재앙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직접적 해체시키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겠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상을 어떻게 하겠다? 비신화하겠다. 그 신의 아니라는 사실을 해체시키고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능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과연 뭘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도와 계획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네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지라. 12장 11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공통된 단어가 있죠?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열 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백성 말하다가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소소한 힘없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히 가나안의 출범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들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 재앙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 끝내고 민수기 할 때는 그들이 이제 군대 대열로, 그죠? 행과 오를 갖추고서 군대 대열로 이제 발행하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론에 잠깐 비친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 열 가지 재앙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 가지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은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셔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 7장 14절에 25절인데 이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하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여겼냐면 생명의 저출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일강에 보호하는 신이 뭐냐면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 그리고 그 중에 하피, 그리고 아시스라는 그런 여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의 작품이냐?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넘겨보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애굽의 신들이 쭉 나와요. 애굽의 신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라고 있어요. 오시리스. 그죠? 그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고 또 하피라는 신과 이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나일강을 주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일강 물을 뭘로 변해요? 피로 바꾸니까 그것들이 의지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보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는 개구리 여신 헤크트라는 여신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생식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다신을 하고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의 신, 다산을 돕는 신, 개구리 모양을 신한 그들은 에크트, 원래는 무지무지 많다 그런 의미, 백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구리 재앙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들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출산을 관장하는 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아는 헤크트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이 아는 거지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 말씀 모세가 땅을 티끌을 치니까 뭘로 변했다? 이로 변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가 온 애굽 사람과 짐승들을 괴롭혔다. 이 처음 두 가지 재앙은 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은 뭐죠? 땅으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땅의 티끌로부터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세트,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땅의 신이고 사막의 신입니다. 사막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소중한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의 티끌이 뭐가 돼요? 이가 돼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트라는 그런 신이 하나님께서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 날마다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구약시대에 사단을 바알세불 말하는데 이 바알세불 신약에도 나오죠. 바알세불 파리의 대왕이란 말이죠. 애굽 땅에서는 이 파리신을 우아치트라고 부르고 이 파리 모양으로 된 신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숭배하고 있던 파리가 그들을 공격하게 함을 통해서 파리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드러내게 준다. 그리고 이 모기 또 파리, 이에 관련돼서 이것들은 전부 질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들과 관련된 재앙을 통해 병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부각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이죠. 생축과 가축들에게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파리와 이 모기떼 이런 것들로 사람과 가축들에게 임하니까 이 악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축은 사람들이 제사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하토르라는 신이 있는데 암소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피스 신은 수소 신이에요. 암소가 아니라 수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가축을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의미인데,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가축들에게 임해서 소들도 막 죽어나갑니다. 생축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그들이 섬기던 그런 아토로신, 아피스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우상들은 뭐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거기 아토스, 그 아피스, 그 송아지 숭배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거요. 아피스, 그 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아론이 금을 모아다가 불에 던졌는데 저렇게 저거 나왔습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저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독종 재앙입니다. 타이폰이라는데 이 독종은 애굽 사람들과 짐승에게 덮쳤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술객들에게도 붙어 있고 또 그 술객도 독종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이 애굽의 술객이 사실상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치료하는 그런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술객과 함께, 애굽 사람들은 술객과 함께 세크멘트라는 치유의 신을 믿었고, 의술의 신인 이모텝을 무력화시킴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모텝 신한테 빌어도 종기가 낫지 않는 독종을 주관하는 분은 이제 이모텝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치유자 또 술객들도 독종에 들어 병에 들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믿었던 그런 치료의 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십시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 9장 13절부터 35절인데, 이 우박이 쏟아지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는 땅에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누트라는 신과 셋이라는 신을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그런 그 대기의 신, 수라는 신. 누트 신은 하늘의 여신이고 셋은 곡물과 수를 또 수확을 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당시 농사와 관련된 신으로서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조금 간섭하니까 그 너희들이 농작하는 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에 20절 말씀. 메뚜기에서 우박 피해를 겨우 피한 농작물이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농작물을 보아온 신으로 믿었던 세라피스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신이 태양신입니다. 또 신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그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근데 하늘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신도 하늘에 어두워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아텐, 아톰, 호루스 그를 심판함을 통해서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태양신을 심판해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기에 열관 모든 신들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파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최고의 신에 위치한다는 이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파라오에 대해서는 신적 존재력이고 신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바로의 왕좌를 이어갈 그 왕자도 뭘로 믿는 거예요?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냥 바로의 장자만 아니라 온 애굽 땅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 땅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다가 최종적으로 신격화된 정치, 우상을 다 붕괴시키고 완전한 신을 비신화하시고 또 신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그럼 바로의 반응은 어때 있을까?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살피면서 네 가지의 바로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가 이 첫 번째 반응은 8장 25절인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활길을 보내라 그러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 그럽니다.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 것 없이 이 땅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뭘로 적용할 수 있냐? 사단의 전략과 비슷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고 믿음 생활 하려 할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믿기는 믿어. 근데 이 세상, 이 좋은 세상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세상 안에서 그냥 믿어.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뭐 담배 같은 거 피지 말라 그랬냐? 응? 옛날 하던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생활 습관은 바꾸지 말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돼. 이거지 뭐? 사단의 소리야.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여기서 해라 그 얘기죠. 내 통치, 내 주권 안에서 하라 그 얘기죠.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깨웠으면 합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고 옛생활 그대로 갖고 신앙한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의 왕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제 여전히 자연으로서 주인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8장 28절이죠.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모세가 계속해서 아니다. 광야로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 땅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말합니다. 이거 역시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 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주변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래 너 교회 다닌 다음에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푹 빠지지 마라. 이런 소리가 다 뭐야? 악한 사단의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자 이제 멀리 가도 좋다. 그런데 어린 것들 내 자녀는 데려가지 말라. 그냥 장정만 가라 말합니다. 예. 장정만 가라. 그럼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애들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인질적인 그런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으려면 너만 믿고 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마라. 너만 열심히 믿고 애들한테는 교회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마라. 응? 바로가 누구를 데려가지 말라 그래? 너희 장정만 가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 사단의 전략이죠. 자, 네 번째 또 이 바로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마지막 제약신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 항복하면 되는데 끝까지 바로가 뭐라 말하냐? 다 가도 좋다.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래. 그러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바로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뭔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 너 교회 다니지? 수고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좋은데 물질로 섬기는 거 그거 돈이 최고 아니냐? 돈이 준비돼야 노년도 준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물질.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질이 자유하지 않으면 애굽을 온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헌신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100만 원이 생활비 전부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용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재권도 누가 있겠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출애굽의 의미는 세속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권세의 압지에 있는 데에서 떠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선데이스쿨에서 배웠습니다만 그분의 속죄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속안을 받는 것은 어디의 권세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했고, 그죠? 두 번째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을 해체시키는 일이 있었고,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 보여주는 의도는 뭐냐? 이런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도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있어요. 10장 38절에 그렇게 써있죠. 수많은 작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수많은 작족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던 여러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해서 묶였거나 또 직업으로 묶였거나 어떻게 됐든 그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된 자들과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베푸셨던 여러 열 가지 기적이죠.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서 모세가 전한 히브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렇게 믿고서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따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올 38절에 말하는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누구죠? 모세. 나의 능력을 1차 누구한테 보이고요? 그렇게 뺀질대고 뺐던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우리도 너희를 따라서 나가야겠다. 너희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그래서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신명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하나님의 회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8절에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중근동의 많은 족속들이 그래서 이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회중에 들어오게 되고 또 광야 생활할 때 뒤에서 쑥덕거리고 또 뒤에서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와서.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을 함께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회중에 들게 하고 또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지난 시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을 가르쳐서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했는데 이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마침내 이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후에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집단이나 혈통이 이스라엘 자체의 정통성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죠. 침례 요한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정체성 갖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돌과 같다 말하고 있어요. 돌과 같다. 참 이스라엘 뭐냐?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우리 썬데이스쿨에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도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의 회개운동은 이스라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반응을 하고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비루라는 걸 들어봤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비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쓰기도 하는데 이 하비루는 기원전 2000년대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 가운데 하비루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정주민이 아닌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시민권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회 계층의 거주자들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이 하비루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비루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하비루의 예제 전형적인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비루라는 이름을 히브리인을 지칭할 때 간혹 사용해도 했고 이들은 정주민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비루들은 어떻게 하냐? 돈을 주고 그냥 땅을 사기도 합니다. 자기가 거주할 땅을. 그 얘가 아브라함이 뭘 샀어요?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를 치잖아요. 그 얘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비루 즉 430년 뒤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믿고서 미리 믿는다는 신앙의 표식으로 땅을 사다 놓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사놓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여기 두지 말고 얼로 그쪽으로 장사하라 말하는 거죠.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403년 뒤에 그 땅을 줄 것을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걸로 돌아가게 하라는 얘기라. 그래서 믿음의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430년 뒤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히브리 주장들의 신앙의 특징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을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죠. 땅을 떠날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자, 믿음의 자손이 아닌 1차가, 1세대가 아브라함과 같이 발행했던 롯, 그죠? 그 롯은 어디예요? 소돔 땅으로 이주하고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또 야곱이 아닌 에서는 그 땅을 중요시 않고 에돔 삼지로 떠납니다. 또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후대에 주실 걸 믿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고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표적으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조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듣고서 모든 초대를 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약속도 이주할 것을 초대받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문집이다면서 하나님께 또 묻는 것이 뭐냐?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모습.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일러주기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믿음의 표시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인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 그 땅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돌아가게 해준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을 이 땅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십일조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끝내지 않냐고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미 출애굽 자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그것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자손의 번성이. 국가가 만들어지려면은 자손과 주권과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손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어요.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끝내지 않고 구원으로 출애굽하는 거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방하셔서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에서 함께 가시다가 가나안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깨에 법궤를 메고서 요단을 가르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나 모세 역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의 시작이 출애굽의 해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출애굽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수많은 중대한 작적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역사적 정체성인 합의로 곧 혈통적 자손 이스라엘이라 불려지지만은 그리고 신앙적으로 개종한 이 수많은 중대한 잡족들 이방인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회중으로 불려드리고 예배 공동체도 그들이 다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정체성이 뭐냐? 역사적 경험으로는 합의로 그죠? 또 혈통적 정체성으로는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또 신학 문화적 종교 개종으로 이것을 다 묶어서 포괄적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총회예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신명기 이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으로 이렇게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냐? 바로 누시의 늦게 나온 늦 모함 여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모함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되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죠? 여리고성의 라합 희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 열려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회중 안에 이제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독특한 방식인 것을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이것을 뭐라 칭하냐?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 직접 행하시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사건,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정리하면 출애굽하면 출애굽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되고 또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사건, 그래서 무언지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바로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출애굽 9장 16절에도 그 목적이 그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일차 그렇게 뺀질냈던 모세에게도 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이 출애굽의 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함께 노예됐던 수많은 잡족들도 들어와서 온 인류가 함께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로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을 다스리고 그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셔요. 모세 자체가 스스로 또 모세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밀당할 때 그렇게 자기는 못 간다 할 수 없다 그런 연약한 좌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일차 너에게 보이고 또 그 결과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바로와 모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다라고 여길 정도로 게르솜 이름을 짓고 나그네라 여길 정도로 그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이 80입니다. 기력이 3알 나이죠. 그렇게 왜 연약한 그를 나그네 같은 존재적인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것은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 참 주권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일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마저도 헛되고 거짓임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일 줄 알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만 네 번 등장합니다. 7장 5절, 17절, 10장 2절, 14장 18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군대는 조직과 체계, 전투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핍박받는 약속 외의 민족이 아니라 목적지 없이 유랑하게 떠드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힘있는 민족이 되었음을 내 군대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애굽 땅의 우상들은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바로왕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도 헛된 우상을 붙들고 삽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조금 손대기 시작했다 해서 큰 소리 쳐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거짓 것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자들 대신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구원자들이 일어나도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이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점검되시고 또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자로서 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백성을 지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으시기 위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냐고 내 마음의 중심의 모든 우상들은 삭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